저희가 지금 오후 시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고, 사도행전 지금 16장에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펴시고요. 사도행전 16장은 지금 사도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래서 16장, 17장, 18장, 요세 장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을 다루는 장이고, 먼저는 이제 루스드라에 서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제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그이 디모데를 데려다 할례를 행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바로 전장인 15장에서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지금 이교도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할례를 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디모데는 엄마는 유다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그러니까 반만 유대인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하냐 하고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한 것은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결정된 것이었고, 디모데의 경우에는 구원과 관계없이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좀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더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방향들을 자꾸 막으시면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끝지역이라고 불리는 어디였죠? 아시아의 끝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드로아, 드로아에서 이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럽 쪽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유럽으로 건너간 이야기까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이 이야기를 일반화시켜서 성령님은 늘 환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인 것이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신약과 구약이 다 완성이 돼서 우리 안에 다 손에 우리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이제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 머물다가 안식일의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들도 물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방인 지역을 선교할 때, 가급적이면, 좀 교통의 중심지들, 교통의 요지들을 먼저 공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나가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한 어떤 시골 마을을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도시 쪽에, 그렇게 이제 교통의 요지인 그런 곳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에도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가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이제 수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나 보다 이러면은 이게 별게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볼때 이것은 유럽의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드로아가 지금 아시아 지역의 맨 끝부분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면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주로 이제 터키, 요쪽 지역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장면은 지금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하던 강가에 갔다.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사도 바울은 어떤 이방인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당, 그렇죠? 자,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이 최소한 몇 명이 있다는 이야기인지 혹시 아세요? 10명, 예.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10명만 그 마을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 살게 되면 회당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다른 여러 지역에 갈 때에는 그 회당들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10명도 채 모여서 살지 않는 그러한 도시. 그러니까는 그 이방적인 색채가 훨씬 강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그런 도시들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로 지금 여기처럼 도시 밖에 강가 등에 기도처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처. 그래서 이러한 기도처는 이렇게 회당처럼 하나의 집으로, 집 형태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지붕 없이 이렇게 울타리만 이렇게 두르거나 심지어는 울타리조차도 없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라. 자, 유대인 남자들이 늘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매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지금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 중에 이제 포함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지금 개처럼 생각하는 이방인이나 또는 노예 이거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게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죠? 이 정말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로서 사도 바울의 지금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 있는 것입니까? 여자에게 스스로 다가가서 그것도 이방인 여자에게 스스로 다가가서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완고한 헛된 전통들을 다깰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같은 이교도들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게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평상시에 수도 없이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의 차이가 없고 매인자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이나 자유로운 자나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것은 대단히 이건 파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생각과 가치관 속에도 뭔가 이 변치 않는 참 완고한 고집스러운 그런 어떤 편견이나 습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으시고 그 복음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완고한 것들을 다 파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도아드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두아디라 씨 출신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아디라는 여러분이 그 저쪽 뒤쪽 지도에 가서 보시면 두아디라는 아시아에 속해 있는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도 바울이 지금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최초로 참 회심자를 만나게 되는데 최초의 회심자는 아시아 출신의 그런 이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가 아니고 또 여자였다는 것이 또 특이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주님께서 마음을 여셨으니까 이 여자는 전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는데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강제로 마음을 그냥 활짝 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 어떤 사람도 강제로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가 마귀가 들리고 마귀에게 사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마귀에게 문을 열지 않는 한 사람이 마귀에 들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건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엉성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리버리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람 만드실 때 누구처럼 만드셨다고요? 짐승처럼이 아니라 원숭이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처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그 누가 강제로 마음을 열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강제로 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이나 또 영적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를. 이 의지는, 이 자유로운 의지는 내가 열지 않는 한 누군가 강제로 열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받는 형벌이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권한이 크면 책임도 마땅히 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으셔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절했을 때 기회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라는 빛이 세상에 들어오는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심을 통해서건 자연의 증거를 통해서건 어떠한 경로로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게 죽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의 양이 어느 정도냐? 영원히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만큼 사람이 귀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 말을 들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보다 더 쉽게 이해가 가도록 도와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강제로 애초부터 마음이 꽁꽁 닫혀 있는데 강제로 여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어떤 분들 간증 들어보면 나는 복음하고 너무 멀리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해도 망하게 하시고 저 사업을 해도 망하게 하시고 나를 코너로 몰고 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안 되게 코너로 몰아가셔서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강제로 여신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게 사업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여러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강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도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고 그때서야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비관하면서 그냥 술 마시고 자살해버립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시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으로 인도하실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쨌든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사인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을 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강제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열 생각도 없는데 강제로 여시는 그런 케이스는 없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에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 아마 자주색 옷감을 팔고 이랬으면은 이 정도 사업을 하면은 당대에 대단히 그래도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은 특별히 아무나 입는 옷감이 아니죠. 고급 옷감입니다. 이렇게 왕들이 입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권력자들이 입고 하는 그런 옷감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 재력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회심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 유럽 선교, 특별히 이제 좀 축소해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이루는데 선교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가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 빌립보서잖아요. 나중에 빌립보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쓸 때 거기 이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하는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도시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100세까지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만약에 그런 삶이라면 이 여자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2000년 이상을, 근 2000년간을 이렇게 성도들의 귓가에 들려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사실 기억조차 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귀한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참 이 동양의 이 아주 동쪽의 이 반도 국가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대한민국 이름은 대단히 큰 것 같은 대한민국 대단히 큰 것 같은 사실 나란 작아요. 그렇죠? 아, 이러한 정말 이 지구촌으로 볼 때 이 촌구석에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메아리 치고 울려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여인이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비록 성경이 다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될 일은 없겠지만 하늘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사도행전 후편, 사도행전 후속편의 하늘의 책에 계속해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헌금 뜯어내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런 건 우리가 배우고 이건 사실로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복음이 확산되고 그 일에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원토록 값진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루디아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